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번져 올라오는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 정신이 깨어나고 우리 육신이 잠자리를 벗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합니다. 이곳으로 이끄시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오직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돌아보니 이 땅에는 전쟁의 소리, 싸움의 소리, 거짓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음모의 소리, 그리고 가난의 공포에 절규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소리들로 인하여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세상을 살아내는 온갖 두려움들이 말끔하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게 엄습해 몰려오는 수많은 일들의 압박과 염려와 근심에서도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총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물가의 상승, 금리 인상, 또 외화의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 우리나라도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기업인, 법조인, 의료인, 국방을 책임지는 분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함께해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마다 인간들의 지식과 능력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마치고 새롭게 복음의 사람들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 각 교회들이 힘쓰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죄의 고백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며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있게 뻗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그 인근 지역들에서 전쟁의 공포 아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신원의 안전을, 또한 섬기는 교회와 양육받는 현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이 전쟁을 그치게 하며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세상의 군원들을 시편의 말씀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좀 더 안정되어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활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여 기도의 열기로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가지고 사회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들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세밀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2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고도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덩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 벌거벗겨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예언서 안에는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0장이 대표적이고 또 16장, 17장, 또 19장, 23장도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관점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느냐, 또 역사를 서술할 때에는 그 기록하는 서술 방식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이제 20장 같은 경우는 역사 서술의 관점이 배신의 역사이죠. 어떤 배신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서술했습니다. 17장, 19장의 경우도 역사 이야기인데요. 시대는 한정을 좀 시켜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수십 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썼습니다. 서술 방식은 그냥 이야기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비유, 또 그런 은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제 16장, 또 나중에 23장도 역사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시대만을 조명해 봅니다. 가장 잘 살았을 때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또 왕정시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서술 방식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비유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소녀 이야기에 대한 비유이고 나중에 23장은 두 자매 이야기죠. 오홀라와 또 오홀리바의 비유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에스겔 16장이나 또 23장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참 곤혹스러운 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외설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세아나 예레미야도 이런 창기나 또 이런 결혼과 또 배신의 이야기로 역사를 서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입니다. 16장은 거의 읽기가 낯뜨거워 저자거리에서 에스겔이 아마 그 고운 목소리로 이 노래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그것을 바벨론 포로민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고운 목소리에 외설스러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경박스러운 예언자라고 그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권력층이었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사독 제사장이면 당시 최고의 권력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외설스러운 이런 비유로 역사를 노래하고 또 곡조를 붙여서 저작거리에서 부르도록 시킨 것이죠. 자, 16장의 짜임새를 한번 다시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야생의 소녀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이고 또 15절에서부터 34절이 거꾸로 그 은혜를 배반하고 다시 창녀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혹 우리가 다시 보면 출생에서부터 사춘기까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근본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바로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16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인종적인 기원을 끄집어내시는데 유다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근본 없는 이방인들의 혼혈 족속이라고 그 기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 동쪽의 아모리 족속 또 어머니는 그 아나톨리아 터키 쪽에서 내려온 헷 족속이라고 그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인도 유럽 어족이었고 그래서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주전 16세기에 있다가 14세기에 최정성기를 이루고 주전 12세기에 이제 쇠퇴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그 예루살렘의 아버지계라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은 저 바벨론 땅에서 주전 20세기부터 살았던 족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우르 제3왕조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1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넘어와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게 내 근본이 이와 같다. 어머니는 아모리족이고 어머니는 저 약간 북쪽에서 터키 쪽에서 내려온 헷 족속이 아니냐. 그러니 이 유다인들이 이게 우리의 DNA야? 그럼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겼던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DNA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참한 기원을 하나님이 공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기원이 있을까요? 출생이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도 종종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여자아이의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데 고대의 태아보호 풍습 네 가지를 받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되고 또 물로 씻겨야 되고 소금을 뿌리고 포대기로 잘 싸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왔던 하나의 민간요법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악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미를 포기한 채 이 네 가지를 다 행하지 않고 들판에 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곁을 지나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명의 명령을 그 버려진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내 피속에서라도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 없는 출신에 버려지기까지 한 여자아이를 은혜로 건져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 참 아이는 참 빠르게 큽니다. 그래서 곧장 이야기는 사춘기로 넘어가요. 7절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어엿하게 결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인이 됩니다. 낯선 이방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채가기 전에 하나님이 곁을 지나가시다가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로 맞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들었듯이 내 옷을 내 위에 덮었다. 그것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 은총의 행위를 얻었듯이 이게 남성이 이제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고대의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로 맡고 그녀를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야생의 소녀가 이제 신랑을 잘 만나서 왕비가 됩니다. 마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려졌어요. 여러분, 좋은 결혼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 결혼을 잘하고 나서 그것이 싹 아물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과 결혼한 후에 모든 상처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9절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쭉 보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수놓은 옷을 입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모시로 덧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화려하고 독특한 언어와 어휘가 정말 빛을 발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수놓은 옷, 이것은 성막에 그 화려한 수놓은 천에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물퇴지라는 것은 성막에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을 의미하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가는 배라는 것은 제사장의 허리띠에 묶었던 것과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배옷이라는 것은 성막의 천, 또 제사장의 천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되던 모든 고귀한 최고급 재료들이 지금 신부를 치장하는데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여인이 예루살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성전을 상징하는 거구나,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신혼 선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11, 12절을 보면 패물을 주시고 손에 끼워주시고 귀에 달아주시고 목에 걸어주시고 코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십니다. 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관식에 썼던 그 2.2kg에 달하는, 제가 보니까 다이아가 2868개, 17개의 사파이어에, 그리고 커다란 검은 왕좌의 루비까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왕관을 이 버려진 소녀가 이제 왕후가 된그 머리에 씌워 줬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여러분 식사까지 차려주는데 성전의 제사용 제물로 먹이시는 것, 성전 음식으로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달콤한 꿀까지 더하십니다. 이제 제가 묻습니다. 이 버려진 소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혼혈 이방인으로 버려진 야생의 소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져 성전을 장식하던 온갖 옷또 보석을 입히고 성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야기의 절정은, 전환은 성공의 절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많은 경우 또 다른 위험의 시작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의 위험성, 곧 값싼 은혜가 되고만은 실제 실패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곤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음녀로 타락하는 왕비를 쭉 묘사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고 자신이 화려해지자 그 모든 힘과 권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산당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3절에서부터 43절까지를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의 외교 동맹 정치를 하나님께서 호되게 비판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하고 거기에 모자라 아수르에 의존하고 그것도 모자라 바벨론에게 구걸하느냐? 남유다의 정치 행태를 상징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이 일반 창녀보다 더 추하다고 자세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한 절을 한번 읽어보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일반적인 창기는 화대를 받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값을 싫어하고 얼마나 음욕이 불타올랐으면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음욕이 충족되는 게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하나님 의존하기 이것들을 모두 내팽개친 채 그렇게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붙잡는데 약하고 또 견고히 머무르는 것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30절 본문 속에서 제가 한번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 표현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이렇게 옮길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안목이 달아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 마음이 약하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막혔던 답답함을 여행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자녀를 돌보는 일에 그것이 신앙적인 돌봄이 아니라 그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일들에 온통 열광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산을 부풀리는 일들에 온통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멀찍이 결론에 언급되어 있는데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이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소망교회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벌어진 아이를 왕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망각한 배신한 왕후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사실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왕비를 음녀로 다시 강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혼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고 처음 버려진 상태로 되돌리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것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 지팡이를 부러뜨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자신의 남편 필립 공이 묻힌 바로 그 옆자리에 관을 하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나무의 지팡이를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왕의 통치가 이제 끝났다.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41절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실제로 불태워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달아올라서 열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비참했던 우리의 첫 모습에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헌칠한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그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